민수기 13장 14장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정탐꾼 보내서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냐면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없고 기도할 이유가 없고 예배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시간에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죠. 우리는 특별히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긴 했지만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당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내가 가정에 있을 때에도 일터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성전 삼고 하나님이 영으로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삶, 잘못된 말을 할 때는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자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도 들으시는데 우리의 말을 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시죠. 자, 2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도 분명히 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들으신다는 것을 또 생명책에 기록까지 하십니다. 뭐 지금은 핸드폰이 있어서요. 녹음하고 싶으면 녹음이 되고 촬영하고 싶으면 촬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조그만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뭐라 해도 또 아이들이 다 그걸 촬영하고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다 촬영해서 고소해버립니다. 하다못해 집에서도 부모가 아이들을 때리려고 하면 아동 학대죄로 이렇게 고소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기록이 남으니까 이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보시고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말을 내가 들었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좋은 말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좋은 말이 아니었고 악한 말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말을 했냐면 그 앞에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아이고 죽겠네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한 대로 너희가 여기서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31절을 보니까 29절을 보니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 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어요. 여호사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말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와 갈렙만 그 땅을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또 14장 3절에 오면 그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예, 그렇게 말씀, 그들이 고백하는 대로 사실은 그 땅에 그 처자식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서도 쉬운 일이 아니죠.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같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그렇게 시행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신명기 2장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자,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 다 멸망되었느니라. 세렛 광야 지나기까지 건너기까지 38년 동안 그들을 다 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이 일은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가서 40년 동안 방황 동안 이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불신한 대로 원망하는 대로 그 악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 예, 이루셨다. 그 광야에서 다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삶을 예,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복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된다. 말은 곧 우리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 3장에서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자, 야고보 3장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하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5절 6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산불 요즘 났는데 사실은 그 산불 어마어마한 그 산불이 뭐 여의도 몇 배 되는 그 면적을 태우는 그 산불이 사실은 불씨 하나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 작은 불이 어마어마한 것을 다 태워버린다. 자, 그 다음에 6절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때문에 살기도 하고 말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게 이 말입니다. 내 자신을 살리기도 하고 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말이 예,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를 늘 축복해 줘야 됩니다. 얼마나 고생했느냐, 내 오장육부야 얼마나 고생했느냐 하고 오장육부를 자꾸 축복해 주고 내 육신을 축복해 주고 하나님 내게 이런 이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자신을 우리 말로 사실은 그렇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때 부흥회 때도 김은시 목사님 말했던 것처럼 말의 힘이 예, 바풀 테기에 말을 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그것도 이 아무 생명이 없는 그 바풀 테기조차도 그 말 때문에 예, 고소한 냄새가 나지만 싫어, 미워 막 이런 짜증난 말을 하면은 굉장히 썩은 냄새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물을 향하여서 말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고 식물을 향하여서 막 음악을 틀어주고 좋은 말을 하면 식물이 굉장히 향기가 나고 꽃이 아름답게 피는데 막 그 소란한 소리 그리고 막 욕을 들려주면 식물이 시들시들 죽어간다고 그러잖아요. 희한하죠? 이 말의 권세가 말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일성하시다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정말로 그 저주한 대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희도 같이 그와 같이 선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을 들어 저것을 옮겨지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그것을 통하여서 이 기도의 권세, 말의 권세에 대해서 주님이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말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는 것처럼 말에도 그만큼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축복의 말을 해야 되고, 또 주변의 사람을 향하여서 축복의 말을 해야 되고, 교회를 향하여서 축복의 말을 해야 되고, 또 목회자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늘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뭔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 있는 자는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언제 믿어요? 항상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여리고 성 13바퀴 돌 동안에 한마디도 하지 말고 침묵 행진을 하게 했을까? 왜 침묵하게 했을까요? 막 침묵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말이 많았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뭔 짓거리냐? 이게 지금 몇 바퀴를 도는데 아무 정상도 없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제정신이냐? 우리 이대로 해야 돼? 얼마나 원망 불평이 많았겠어요? 근데 침묵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에는 그냥 온갖 원망 불평이 있을지 모르지만 말을 안 했잖아요. 말을 못하게 하니까 이게 전념되지 않고 하여튼 그대로 앞에서 도는 대로 따라 돌다 보니까 정말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세요. 만약에 말을 하게 했다면 13바퀴 못 돕니다. 한 3바퀴 4바퀴 돌다가 아마 원망 불평에서 다 흩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행진하는데 침묵 행진을 하게 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하지 않으려거든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습니다. 뭐 교회 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는 게 나아요. 그냥 지켜보는 게 나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순간에 그 부정적인 말로 인하여서 사단이 틈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심판 중에도 또 그 백성들을 향한 그 언약을 이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엿볼 수가 있는데, 자 33절 말씀 봐보세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그래서 40년이란 세월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이 불명 이 40년은 징계의 40년이고 훈련의 40년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40년의 세월을 주지 않고 즉시로 다 죽였다라고 그런다면 더 이상 행진은 없습니다. 더 이상 가나안 땅을 향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리더했던 그 악평을 주도했던 10명의 정탐꾼은 그 즉시로 죽이셨어요. 37절에 보면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랬어요. 바로 즉시로 그들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자의 말은 그만큼 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며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사람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거든요. 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동이 누구로부터 왔냐면 그 10명의 지도자들로부터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 즉시로 하나님께서 즉결 처분을 하셨어요. 그런데 나머지 백성들, 그냥 그들의 말을 듣고 통곡하며 원망 불평을 쏟아냈던 그 백성들은 물론 40년 동안 살면서 죽어가겠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40년의 세월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이 또 얼마나 큰 은혜냐면 만약 이 40년의 세월이 아니었다면 다음 세대가 나올 수가 없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키워낼 수가 없고 다음 세대로 이렇게 전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40년은 분명히 심판의 기간이기도 했지만 훈련 기간이기도 했지만 이 40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 이 세대를 준비시킬 수 있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1세대는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다 광야에서 세렙강 건너기 전까지 38년 동안 다 죽지만 그러나 2세대를 준비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그 심판 중에도 언약을 이어가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혹독히 징계하는 그때에도 우리를 향하신 그 자비를 거두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멸할 목적이 아니고 심판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낸 구절이 있는데요. 시편 95편 10절 말씀입니다. 자, 시편 95편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되었다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뭐 근심하고 그럴 뿐이 아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 상태를 지금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시인이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판하기를 즐겨하신 것이 아니라 그 40년 동안 그 백성들의 그 불신한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근심하며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 뜻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는구나 하고 근심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 부모가 근심하듯이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라는 표현을 주셨습니다. 아, 내 백성들이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는구나. 어찌하여 내 마음을 알지 못할까 하고 근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세렙강 건너기까지 다 죽어 자빠졌지만 그 사이에 2세대가 태어나고 2세대를 준비하고 그래서 자기들은 1세대는 다 사라질지라도 2세대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바톤을 잇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40년 세월을 허락하셨는데 이게 심판의 유보입니다. 집행유예라고 그럴까요? 집행유예 기간을 통하여서 이렇게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원망한 회중은 살리시고 그 10명의 지도자들 그 원망 불평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통곡하게 만들었던 그리고 후회하게 만들었던 그들은 즉결 처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그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게 있어요. 자,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들처럼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자,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느니라. 이 민수기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했다. 결국은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들을 위해서 이 잘못된 모습 그대로 기록해놓고 너희는 이들처럼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다가 죽지 말고 멸망당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12절 말씀. 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교만하지 말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늘 조심하면서 조심조심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가는 그런 삶이 되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들을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처럼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망하는 순간에 불평하는 순간에 악평하는 순간에 바로 우리가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사탄은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딱 걸리게 하도록 그들이 얼마나 호시탐탐 노렸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탄은 우리가 너 딱 걸렸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다가 멸망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아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나 나에게 주신 말씀이거나 생각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평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그래서 서로 살리는 말, 또 나를 살리는 말,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말,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 불평, 악평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심판도 하겠지만 사탄이 듣고 그 말을 통해서 틈을 탑니다. 그리고 작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처럼 들어와서 우리 가정을 허물고 교회 공동체를 허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하시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게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아니 진작에 올라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냥 실컷 원망불평 악평 다 해놓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니까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갈게요. 그때서 올라갈게요. 아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진지하게 순종하고 올라갔으면 얼마 줘요? 아, 이 심판이 내리자 아이고 잘못해서 우리가 올라갈게요. 그러자 모세가 그랬어요. 아니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않냐.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이제 올라가도 소용없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내려졌어. 올라가지 마. 너 올라갔다가 너희들은 패할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청개구리처럼 43절, 자, 44절, 45절에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할 거야. 올라가지 마, 올라가지 마. 그런데도 44절 그들이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 모세의 진영을 떠나지 않았는데 아말렉인과 산간지대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올라가지 말았는데 그래도 올라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해야 될 때는 순종하지 않고 올라가지 말라 할 때는 또 순종한 척 올라갔는데 그 순종한 척 올라간 것도 순종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라 하실 때가 있고 하지 말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날 그날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처럼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처럼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지 말라 할 때 하지 않냐고 하라 할 때 하고 어떤 때는 하라 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지 말라 하시기도 합니다. 똑같은 일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 상황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은 하지 말라 할 때는 하지 말 안 하면 되는 거고 하라 할 때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후회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